이번주에 저들에게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 이삭과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진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과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27절입니다.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53절입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 어미에게 보물을 주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65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나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창세기 2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안에는 굴이 햇사람들로부터 장사를 소유주로 아브라함이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게 매장기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세겜에도 땅을 구입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에 그의 손자 야곱은 후에 바로 그 세겜 땅을 다시 구입하였는데 창세기 33장 19절 이는 아브라함이 처음 소유했던 그 땅은 소유권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거나 매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경에는 세겜 땅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소유권의 연속성이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 그리 말씀했죠. 이러한 모든 온전한 이해는 하늘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은 약 한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이 시간적 배치는 이삭의 생애와 정확히 맞물리며 어머니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지난 후 그의 성숙한 인생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장 오래된 종 다메섹 사람 엘레스레의 중요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며 이삭의 출생 약속되기 전 잠재적 상속자로서 창세기 15장 2절에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임무를 맡은 이 종은 성령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을 위로자여 진리의 영으로 보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엘리에셀의 유일한 사명은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서 신부 리브가를 데려와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문화적 행위는 계약을 확정하는 엄숙한 언약 행위로 오늘날의 악수나 선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그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성령을 예표해서 이 종이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주인이 시킨 대라는 거죠.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사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과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너의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오래된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명령한 이유는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이방 우상 숭배 민족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게 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간섭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그 구약 시대에 명령이었죠. 이방인과 하지 말라지.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는 가문의 독특한 영적 계보를 보존하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의 우상숭배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면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하느님의 언약적인 목적이 좌절 이룰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의 장소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고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삭이 계속 그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 나오죠. 내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내 앞서 보내셨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 돗발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끝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고대 마을 생활에서는 우물은 공동체 전체의 주요 수원지로 보통 마을 밖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시설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리브가와 같은 여인들은 하루에 두 번씩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고 이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소식이 교환되었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배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매우 효과적인 증인의 선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앞서 우물가에서 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신적 하나님 개업에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저녁이 되어 물을 긁는 시간이 되자 종은 무릎을 꿇은 낙타들 곁에 서서 성에서 나오는 젊은 여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인식한 그는 즉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삭의 신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명의 성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일어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을 확실히 알기 위해 엘리에셀은 분명한 표정을 구했습니다. 그 얘는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 마리 낙타에게까지도 자원하여 물을 길어 줄 연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었으며 예모나 재물이 아닌 친절과 간대함, 성기는 마음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미리 택함 받았다는 신앙의 진리를 반영합니다. 교회는 신부죠, 예수님.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엘리아스리 특정한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막 마쳤을 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나 적시 우물로 내리가 물을 길렀습니다. 이 신속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적극적으로 들였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너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그의 열 마리 낙타를 위하여 기꺼이 물을 길어주며 탁월한 인품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겨졌으며 그녀가 택함받은 신부로서 합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리브가가 기쁘고 신속하게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모습을 보며 엘리에셀은 그녀의 어렴도고 은혜롭고 활기찬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관찰함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이런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임을 확인해 주는 증거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봉사가 끝난 후 엘리에셀은 값비싼 장신구를 리브가에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지닌 부와 번영을 나타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로대 너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너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가 보여준 은혜로운 마음과 더불어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이 밝혀지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나이다. 나홀이란 이름은 엘리에셀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는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여인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임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였으므로 두 사람 나이가 비슷한 이종 사촌 관계였습니다. 또 가로대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하셨음을 깨달은 엘리에셀의 적극적인 반응은 예배와 감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반응이 감사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길에서 인도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주어진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만히 멈춰있으면 인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28절입니다. 이를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니 이야기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소개하는데 그는 훗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메소포타미아 도망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훗날 야곱을 속이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알려진 나반은 리브가가 착용한 금 장신구를 보고 엘레스를 부여한 사람에게 급히 그를 맞이하여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반이 가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로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엘리에셀과 일행이 도착하자 발 씻을 물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반적인 환대 관습이었습니다. 먼지 투성이 길을 샌들을 신고 여행했기 때문에 이는 예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배리였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성령의 부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유한 왕국과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유일한 상속사임을 증언하며 리브가를 설득 구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로 부르시는 사역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와의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너가 내 족속에 그 이를 때에는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 인여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더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의 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엄숙한 위임과 맹세 그리고 가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친족 중에 신분을 찾아 명령을 가족들에게 충실히 대풀어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며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의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적 엘리에셀의 간증은 그가 우물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소리내지 않은 진실한 마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우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약대에게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노 한저 가로되 밀가 나홀에게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은 나반과 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리브가로 정확히 인도하셨는지를 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리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며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엘레셀의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이 그의 온 집안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줍니다. 은금 폐물과 을목을 꺼내어 리브가가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아름다운 장신구와 옷을 주었는데 이는 주인의 집에 있는 풍성한 부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받을 유업의 보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장차 완성될 구속과 영광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 성령 하느님이 이 땅에서는 은사를 받고 그 성령 하느님 자체 우리 몸에 있죠. 그것이 보증이 되죠. 미래 받을.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 일어나서 그가 가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르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의 가족이 출발을 미루러 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살다가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참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 요한일서 5장 12절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로 치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은 가르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마침내 종은 리브가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가겠느냐? 그녀의 단순하고 단호한데도 내가 가겠습니다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하는 여정에 필요한 개인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는 자신의 유모 후에 언급되는 드보라로 추정됨 와 시녀들과 함께 떠났는데 이는 그녀의 신분과 편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니가 될지다. 너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가족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너 자신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기를 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와 그녀 후손의 모든 대적을 이길 것이라는 강력한 선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약 500마리에 달하는 불필요한 낙타 여행은 리브가에게 큰 시련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인생에서 겪는 시험을 상징하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권면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삭과 왕국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며 격려한 것은 성령께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역할과 같습니다.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을 보니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비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나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리다. 리브가는 타고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 말했을 때 종경의 포시로 낙타에서 내려 얼굴을 벨로 가렸습니다. 또한 연락타와 큰 행렬의 성공적인 교환을 보았음에도 급혀 달려오지 않고 그런 이삭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조급함과 대비됩니다. 이런 주여 오심이 가까움을 알며 인내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브가로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위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와 사랑했으며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3년간의 슬픔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깊은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그 질문은 이거 보물에 대해서 이제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하고 또 우리 성찬 크리스마스 날이 오는데 예수님 탄생일 그리고 이번 도로는 토요일 날 그 12시에 우리 차를 그 도네이션하는 그 받았어야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있으면 오면 웰컴입니다. 자, 찬송가 405장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